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연구하면서 정말 너무나 때에 맞는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종말에 대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일 소상한 본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후서예요. 우리가 특별히 2장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그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 1장에서도 일정한 부분 그런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처음 다룰 때 4절까지 사실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4절부터 읽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이렇게 말했죠. 5절에 오면 이는, 여러분 여기 이는 할 때 이 이는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게 학자들마다 약간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4장 4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정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 거 보면 인은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인은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 혹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조국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읽으면서 제일 많이 잊어버린 주제는 고난이란 주제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어느 본문을 여러분이 보아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본문은 성도가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가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를 보이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도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표시가 성도가 믿음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주심으로 성도와 세상에 개입하시고 있는 표시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표시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고난이란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믿음으로 오는 고난은 무슨 표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되 그냥 받으시지 않고 죄로 태어나서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죄인들을 받으시되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빚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안 믿는 자들이 당할 심판은 어떠한지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에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의 귀한 대속의 은혜로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 좋은 일만 주셔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으면 금방 느슨해지고 금방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믿음의 귀한 복들을 너무나 가치롭게 여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빚어내시되 죄 아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걸러내시고 정금같이 거룩과 성결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도구가 고난,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이 없으면 사람다워지지 않아요. 참된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빚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의 표시가 성도의 삶에 따르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요? 우리가 욕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낫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빚어내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지 않으면 정결과 거룩이 불가능한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며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는 고난과 연단의 핵심이에요. 그거 없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는 구원 없습니다. 조국교회의 지난 30년 동안의 영적인 나태함은 제가 볼 때 그거 없는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난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표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쟁이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의 모습이 어떤가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고개가 숙여지고 본받고 싶은 사람의 대부분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냥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잘 자라고 좋은 길만 갔는데 여러분이 존경하고 싶은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이 본받고 싶지 않은 돈 많은 사람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빚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과 질고가 우리의 삶에 따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한 번씩 우리는 불평하고 섭섭해하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 있는 거 인정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바벨론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정말 허물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로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씩 우리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더 악함과 그의 교만과 그 악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이 맞나? 세상은 너무 뒤죽박죽이고 공의와 정의로움들은 다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와 고민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일 뿐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공의로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좌절을 한 번씩 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우리의 경험의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오고 있는 그분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경험이 정말 실존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교만을 멈추라고 가르쳐요.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불의함을 경험할 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분명히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대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정치가를 세워도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도 일정한 정도의 불합리함을 우리는 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대하게 악한 자에게 반드시 행한 악대로 갚음을 허락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악인들에게까지 끝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오래 참으시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시행되는 순간이 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와도 정의를 다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죠? 제가 너무나 꿈꾸고 너무너무 그리워하던 영국에 가서 3년 딱 지나니까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천국 같았는데. 너무너무 꿈꿨던 나라에 갔는데 3년 지나니까 한국에 속히 오고 싶었어요. 두 나라를 굳이 선택해야만 한다면 한국이 더 낫다. 그런 느낌이 딱 3년이 지나니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어떤 구조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한 구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 성경은 말해요. 악인들이 그 악한 중에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이지 공의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자기 방식으로 소소하게 보복을 행하며 이 땅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개인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막연한 다수를 향한 범죄들이 세상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 중에 하나예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와 서구의 보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도 우린 절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다 벗어주는 그런 다른 형태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한순간에 있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억울해하면서 우리 방식으로 대갚아 주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이 불의한 세상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악과 부패가 아니 보여서가 아니라 다 보이고 알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을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며 이 땅을 사는 게 여러분과 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이웃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의 눈에 묻은 수많은 눈물, 아무도 우리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합니다. 그죠? 아무도 못 헤아려줍니다. 때로는 제일 소중한 남편과 아내도 서로 못 헤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기는 너무 어렵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아프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수고했다, 잘했다 하시는 순간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선을 행하고 악한 자들의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고 절대로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잠시 좋은 것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제가 영국 생활할 때 제대로 된 집에서 못 살았지만 친구가 한번 초대해서 갔더니 진짜 막 성이에요, 성. 집이 아니라 이건 성이에요. 그런데 저녁 식사 대접해서 갔더니 샌드위치 줬어요. 성인데 막, 집은 성인데 막. 그러니 막 이런 집에서는 저녁을 뭘 먹을까 이러면서 막 기대하고 갔는데 막 샌드위치 딱 줘서 약간 실망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집 보면서 제가 한 번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왜? 제 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막 이런 나라에서 좀 이렇게 큰 집 살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거기에 제가 뭐 몇 년 그냥 평생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잠시 갔을 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수고 많이 했다, 참 잘했다 하고 안식을 주실 때 그게 진짜지요. 그게 진짜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핵심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식으로 우리를 대갚아 주실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복됨이지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참 재미있게도 나타나실 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느냐면 계시를 드러내다 이럴 때 쓰세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7절 하반절에 나타나실 때 하는 것은 열어서 보이다, 계시를 하시다 이런 뜻으로 쓸 때 주로 이것들을 썼는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땐 주로 이 단어를 안 쓰고 파루시아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는 게 틀림없는데도 나타내실 때, 나타나실 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종말의 그 복된 날이 올 때 주님이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뭘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얼마나 틀림없는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다, 그거 행복하게 여기고 살면 안 됩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합니다.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구원과 멸망이 선명하게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그렇게 천지와 만물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모습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이 딱 오면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대로 계시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본문에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능력의 천사와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천사와 불꽃,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의 권세와 영광, 그리고 그 불꽃은 뭘 말합니까? 심판과 형벌입니다. 여러분, 초림처럼 어린아이로 오시지 않고 천사와 함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당신을 나타내시는 순간이 올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예수가 우리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가 우리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나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나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하는 메시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셔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두 가지 모양으로 이분들을 가르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면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각의 새로워짐입니다. 눈의 열림입니다.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각이 열려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야 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알미 일어나야 합니다.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틀림없이 다시 온다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알아야 믿는 것이지요. 조국 교회는 너무너무 바른 지식이 모자라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너무너무 모릅니다.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진실한 변화가 없어요. 혹 알아도 그냥 흘러가는 기전으로 들은 것이지 개인이 읽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면서 깨달아서 경험하는 말씀에 대한 지혜는 너무너무 없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의 문제가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타락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로운 일이지만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로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일은 역사 안에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건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의 연약함은 저는 성경에 대한 무지, 지각에 열리지 않음, 눈이 열려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의 열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을 똑같이 가치롭게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지 교회의 참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게 돼요. 다른 거 다 빼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시간의 머조리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모름을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만 말하고 지나가지 말고 눈여름이 있어서 알미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알미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알미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저 학벌을 가지고 평가하고 신분을 가지고 평가하고 인컴을 가지고 평가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여러분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뭔지를 압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한 생명을 보배같이 여기는 그 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드는 다른 알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조국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알은 그저 다른 종교처럼 한 종교로서의 기독교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눈이 너무나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 이렇게 아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알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안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알아도 안 사라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아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게 됩니다. 그죠? 아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되면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볼 때 보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애통이 뭡니까? 죄를 거슬러 가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 오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아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울지요. 아파하지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위로가 있으면 삶을 살 용기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시행착오는 있지만 삶이 안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데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초점을 잘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우리의 조상들, 이조시대 때 살았던 조상들은 시간을 잘못 불행하게 타고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그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시원할 만큼 대답은 못 해주지만 틀림없는 것은 단순한 무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의지적이고 고의적인 거스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때를 잘못타서 얻게 된 무지로 말미암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의지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스르는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구주가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다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볼 때도 이미 다루었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뭐 형벌을 깎아주고 형벌을 좀 감해주고 형벌을 불쌍하기 때문에 더 멈추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형벌은 영원한 형벌인데 그 형벌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분의 얼굴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의 얼굴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분의 권능에는 영광이 묻어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세상의 힘과 달라서 사람을 섬기는 권능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힘은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왕이신데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신 힘입니다. 그 권세와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종처럼 섬기신 영광스러운 힘이에요. 그 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왕이신데도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지시는 그 힘의 영화로움, 그죠? 힘을 세상처럼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답게 쓰셨던 그 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처럼 정말 짓눌리고 영원한 형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설교를 볼 때, 마태복음 그 5장에 나온 산상설교를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배우는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순음 보눔이라고 불렀어요. 지복, 인생의 지복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돈, 명예, 신분, 지위, 업적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낯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비와 긍휼과 은택과 사랑의 낯빛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졌을 때 목회를 출발하던 어리석고 미련한 저에게 나는 이 일에 내 생명 다 드려도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제 인생에 딱 들어온 순간에 제 지난 30년 세월은 딱 하나,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는 그 하나에 인생을 다 걸고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날 볼 겁니다. 순음 보눔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영광과 복됨은 여러분과 저 같은 티끌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흠이고 점인데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그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주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모든 복락과 좋은 것과 기쁨과 행복과 복됨들로부터 끊어져서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좋은 것, 결정적인 것은 다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이룬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아버지의 선한 낯빛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불의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얼굴로부터 끊어져 버림받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민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날에 그분의 낯빛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자들은 복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가 반복되고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생각지도 않는 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다가오고 있는 공의로운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면전에 딱 서서 정말 우리를 안식으로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되고 영화로운 은혜가 허락되는 복된 순간에 참된 변화와 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미쳐지도록 변화가 가능한 순간이 딱 제한되어 있는 줄 알고 이 복된 기회에 참된 변화가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임하는 복된 은혜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